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범교회 회의를 저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차 회의였던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2차 회의였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해서 배웠죠.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 주의를 정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올바로 확립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니케아 신경,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2차 교회 회의였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신성을 주로 다뤘지만, 이제 니케아 신경에다가 어떤 말을 나중에 이제 교회 회의 결정으로 덧붙이게 되냐면, and the son 이란 말, 그리고 아들 이란 말이 함께 덧붙여져요. 즉,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신 분이냐, 아니면 아들로부터도 나오신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들로부터도 나오신 분이라는 성령님의 그 신성을 확립하기 위해 and the son, 필리오케라는 단어예요. 그 and the son이라는 말을 니케아 신경에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완전히 정립이 돼요.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되신, 나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교회 회의부터는, 3차, 4차를 같이 볼 텐데,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냐 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우리가 지키고 신성에 대한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 이 교리가 이 약해지고 공격을 받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회의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올바른 교리가 잡히는 그런 교회 회의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에베소 회의하고 4차 칼케돈 회의를 이제 함께 볼 텐데, 요걸 같이 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말기 때, 5세기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들이 있었던 이 두 교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의 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파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렉산드리아 교회 하면, 좀 어렵죠.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런데 그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조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질 때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올바른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너무 이렇게 쫙 붙들고 있는, 신성에 대한 교리만큼은 이제 너무 강조를 하고 너무 붙들고 있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거꾸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가르침이 올바로 붙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반면에 또 신성에 대해서는 조금 또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3차, 4차 교회회를 거쳐서 올바로 정립이 돼요. 교회, 범교회적으로.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이거 사람 이름은 그냥 모르셔도 되지만, 아폴리, 나리스라는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니케아 신경 만들 때 아타나시우스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서는, 전체 범교회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었고 신성이 있었는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God is the spirit.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영만이 아니죠.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과 육체가 다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주로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 사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가만히 두셨지만,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람의 육체는 가지고 계신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은 아니죠. 이거 예전에 무슨 가르침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게 오셨다 하는 무슨 가르침하고 비슷하죠? 이단.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질, 이런 뭐 악하고 뭐 그런 거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물론 영지주의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목사님이 한 분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 하면 3차 교회 에베소 회의 때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메리 있죠, 메리,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영어로 하면 마리아가 Mother of God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마리아가 Moth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냐 하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스토리오스라는 분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마리아 숭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그 당시는. 3차 교회 회의가 열릴 때는. 근데 이게 나중에 마리아를 높이는 것까지 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 3차 교회 회의에서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지켰는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호하게 가르치는 거다. 라고 해서 이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 올바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Mother of Theotokos라 그래요. 그거를 Mother of God이라는 그 교리를 세워요. 그런데 그게 마리아를 높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신성을 막 변호하려는 그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책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지만 이 싸움도 뭐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 싸움보다 누가 더 안디옥파냐 알렉산드리아파냐 누가 더 파워게임 이 권력게임 정치 싸움이었다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했는데 어쨌든 교리 싸움이 정치 싸움으로 바뀌는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옥파가 바뀌어서 이런 견해 가지고도 충분히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파가 더 우세해지는 거죠. 알렉산드리아파는 뭘 더 주장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파가 이제 그 교회회의가 그렇게 열려서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알렉산드리아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을 할 때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특별히 이제 지금도 루터란이 조금 그렇게 믿고 있는 루터란 교회 아시죠? 루터란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성조차도 신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똑같은 리밋을 한계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인성조차도 신성화로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신성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파에서 나왔는데 유티케스라고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바다 한가운데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식초겠느냐 바닷물이겠느냐 이런 거죠. 뭘까요?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애랑 만났을 때는 신성의 흡수가 된다는 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되면은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또 다른 이제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그게 바로 4차 칼케돈 교회 회의예요. 이게 중요해요. 4차 교회 회의가. 그래서 이 4차 교회 회의에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었고 인성조차도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가 세워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예요. 개혁신앙의 교리. 특별히 이제 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Christ is complete in Godhead and complete in manhood. Truly God and truly man, having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시고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신데 참 신성과 참 인성이 두 성품이 함께 계시고 이 두 성품이 혼동이나 변화나 나눠지거나 분리됨 없이 한 인격 안에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거의 같죠. 예, 그래서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계시는데 그 두 성품이 그래서 완전한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 완전한 인성은 완전한 사람의 영과 육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대표하시고 우리 편에서도 대표하실 수 있는 오로지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성품이 confusion, 혼동이 없대요. 혼동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두 성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캐릭터가 제가 이건 좀 웃기는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반반씩 제가 어떤 때는 홍유식으로 행했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의 캐릭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정신병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컨퓨전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변화가 되시, 전환이, 전환, 체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하셨다가, 어떤 때는 사람으로 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사람이었고, 뭐 나중에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이었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지만, 또한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 죄의 싹스 치러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영원한 하나님으로서도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흡수가 됐다느니 뭐 인성이 신성화처럼 변했다느니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성이 계셨고 신성이 계셨지만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한 인격 안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계셨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신비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비인데 그것이 또 어디의 신비냐 하면 천국의 신비라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 거예요. 그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의 두 성품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차 교회 회의에서 이제 올바로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차는 무슨 황제가 뭐 뭘 자기네 그 반대한 세력들을 뭐 하려고 이렇게 결정한 그런 거고요. 6차가 중요해요. 이제 6차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한 번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차 회의가 이제 거의 7세기 초에 열리는데 이 6차 범교회 회의로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가 열려서 이것을 마친 후에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마지막 그 교회 회의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예수님이 두 성품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의지는 몇 개였느냐.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두 개였느냐. 아니면 의지는 하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모노딜라이? 뭐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였다. One will. 즉 인간의 의지는 갖고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지만 갖고 계셔서 그 인간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가 되어 계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듀어 딜라이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도 두 개가 있으셨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어떤 걸 믿죠? 두 번째를 믿죠. 성품에서 나온 의지는 성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품이 두 개시니까 의지도 두 개신데 그것이 완전히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계신 거죠. 이것도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그런 걸로 이제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 이제 서게 됩니다. 예. 이런 말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뭐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시고 의지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비밀, 성전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또 사람이 가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것이 천국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도 인성과 신성의 하나됨을 통해 보여진다고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의지도 우리가 다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죠. 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의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현실도 보이고 복음도 보이고 천국의 현실도 보이는 거죠.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면 일단 초대교회의 교회 회의는 주로 누구에 관한 교리가 올바로 잡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올바로 잡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의 모든 교회 회의를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 복음을 지키게 하실 때 예수님부터 지키게 하세요. 근데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구원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칭의 교리라든지 거룩함의 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예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올바로 세워지는 시기였어요. 1차 무슨 회의? 니케아 회의. 머리 좋으시네요. 예, 니케아 회의는 무엇에 관한 교리가 올바로 잡히죠? 예수님의 신성. 맞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정제되고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얘기를 해버렸네. 2차는 콘스탄티노플 회의. 겉으로는 성령님의 신성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어떤 말이 첨가가 된다고요? 니케아 신경에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유출되시고 나오신 분이라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and the son, 그리고 아들. 그래서 아들의 신성을 또 올바로 잡는 그런 회의가 되죠. 3차 에베소 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슈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슈였기 때문에 Mary, the mother of God 이라는 걸로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였다는 표현이 맞다. 그렇죠.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은 그걸 가지고 마리아를 지금 높이는 데 쓴다고.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신앙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4차의 회의의 이름은 칼케돈 회의. 칼케돈.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육과 영과 육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두 성품이 이제 혼동이나 뭐 변화나 뭐 분리됨 없이 완전히 하나로 이제 이 인격 안에 계셨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 6차는 무슨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한 번 더 열려요. 여기는 뭐에 관한 거? 예수님의 의지. 그렇죠? 칼케돈 회의는 예수님의 성품, 두 성품.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예수님의 두 의지, 두 성품의 두 의지가 계셨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로 계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혁신앙의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리를 무시하고서는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있지 교리는 필요 없다. 굉장히 좋게 들려요. 그런데 참 무식한 말이에요. 교리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려온 우리 신앙의 유산이 내려온 이 교회 역사를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초대교회가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암흑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말기 때 이제 어떠한 타락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중세교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독교가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왜 콘스탄틴이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 후부터 종교의 자유도 뭐 했겠지만 그런 후부터 이제 이 기독교 자체가 세상의 권세를 잡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제 그 타락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돼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화가 돼가고요. 그래서 세상화가 되어가니까 따라오는 것이 이제 그 이방 종교와 이제 혼합이 돼가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종교에서 믿는 바들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예전에 보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소견대로 예배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들어간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따라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따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 소견대로 좋아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초대교회 말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그 당시에 그 성직자가 되는 문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성직자 되기를 원했어요. 뭐 목사나 뭐 교부 그 당시 뭐 교부 목사.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얻는 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 당시는 특별히 더 그랬죠. 초대교회 때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는 문이 넓어지는데 성직자가 되는 문이 넓어지면은 또 무슨 문이 곁따라서 넓어지는지 아세요? 교인이 되는 문이 더 넓어져요.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OPC가 처음 PCUS에서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성직자들의 문이 넓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5대 교리 그 Urban Affirmation에 가보면은 다섯 가지를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OPC가 결국 PCUS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안 믿어도 뭐 예수님 부활 안 믿어도 예수님 대속 죽음 안 믿어도 성경의 기적 안 믿어도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 그 자유주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목사에서 주자. 그러니까 성직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문이 넓어지니까 더 넓어지는 것은 교인이 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교인 성경 공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없고 예수님 뭐 믿느냐 뭐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교인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자유주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다르게 믿어요. 왜? 자유주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러면 다 무엇이 주장할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해석하고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각 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달랐어요. 지는 멋대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교인 되는 거죠. 다 예수님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나 저렇게 믿어나 다 받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교인 성경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게 상대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참 교회가 올바로 신앙을 지킬 때와 비교를 하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다른 교회에서 교인 성경 공부는 이런 것들이 짧고만 하고 뭐 교회 뭐 몇 주 나오면 교인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교회는 성직자가 되는 목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인이 되는 것의 문을 항상 말씀의 이 수준으로 높여놔야 돼요. OPC도 목사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 그래서 리처드 전도사님도 가시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신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쫓아가는 종교로 바뀌어져 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엑소시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은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엑소시즘 한다고 누구 뉴욕에서 어디 사람 하나 죽였던데. 뭐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이제 교리와 예배예요. 점점 교리를 떠나가고 이제 예배가 타락해가요. 그리고 복음도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에서 떠나고 이 세상을 주는 복음으로 바뀌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신적이 되는 걸 통해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생겨나요. 연옥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옥교리가 이때부터 만들어져요. 연옥이란 거 아시죠? 죽은 자들이 가서 그 place of purification, 더 씻고 더 점수를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곳.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점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연옥이라는 교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점수 따기, 공덕 쌓기.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이제 막 생겨나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중세교회 가면 성찬이 세례가 완전히 다 망쳐져요. 예,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도 막 예수님을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처럼 바뀌게 되고 세례도 뭐 그 자체의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타락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이제 그 무브먼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이 교회가 이제 성인들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게 생겨나고 그 성인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숭배가 생겨나고 이 그 성인들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행위 중심, 연옥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성인들은 자기네들한테 공덕이 부족한 자들한테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인들은 연옥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공덕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점수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 같은 분한테 기도를 하면 점수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뭐 썼다는 뭐 컵, 뭐 그들이 썼다는 유물, 뭐 그들이 썼다는 펜 이런 거 그냥 찾으려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 미신적인 어떤 힘을 주고 또 자기들을 더 거룩하게 하는 어떤 힘을 준다고 믿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가 또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 교회 내에 화상들이 생겨요. 교회 내 안에 이 그림이나 형상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가면은 그 유리창이 전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꼭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를 보게 되고 마리아상이라든지 뭐 예수님상, 요셉상, 마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형상들이 생겨나고 그림들이 생겨나서 나중에 이 화상 논쟁 때문에 동서양 교회가 동서방 교회가 나눠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교회 그 클럽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예복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룩함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게 예수님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 동등하게 거룩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시는 거룩함에 있어서 이제 막 구약처럼 막 차별을 두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더 거룩하고 또 그들이 입는 옷, 제사장 옷도 아닌데 그 예복을 입어야 더 거룩한.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 무슨 예복을 막 하얀 거, 검정 거, 뭐 하얀 구두까지 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멋있는 뭐 이런 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예전에 제가 그 중심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도 이걸 입으세요. 가운을.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양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다 해져가지고 자기는 이거 양복 대신 그냥 입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예복이 더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고요. 또 재밌는 게, 이건 다 교회 역사 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전에 왜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하다가 누구 위에서 떨어져 죽고 했잖아요. 예배라는 게 이제 설교 시간이 짧아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성지순례라는 게 생겨나요. 지금도 하죠. 성지순례 뭐 여행.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더 거룩해진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 교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전쟁까지 가면 더 거룩해진다고 믿었어요. 면죄부까지 사면 더 거룩해진다고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하냐면, 수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더, 이, 거룩해지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깨지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거룩함의 개념이 다 깨져버려요. 행위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행위로 거룩해지려는 무브먼트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말기 때에 이제 중세교회로 연결되는 그 타락상들의 모습이에요. 중세교회는 이것들이 이제 퍼지고 더 커지고 이제 더 온 전교회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교회였는데 뭐 개신교들이 거기서 종교개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생겨난 괴물이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중세교회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올바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또 진리를 지키는 자기 종들을 쓰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극소수였어요. 사실 이 종교개혁 때도 몇 사람이었잖아요. 루터, 뭐 낙스, 뭐 칼빈,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뭐 엄청난 그러니까 교회는 또 타락해요. 그다음 자유주의 시대 또 왔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오피시 교회나 이런 교회들 또 생겨났다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타락해가는 시기인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교회 회의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하면 신약 성경의 27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이 됐는가 하고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배울게요.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최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들